오늘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까지 창세기 25장 21절에서 23절 한 절 한 세 절이거든요.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 내려갈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함께 잠깐만 제가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홀로 찬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길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영적인 눈이 마음의 눈이 열려서 밝아져서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몇 주에 걸쳐서 야곱 이야기를 이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야곱. 예. 가장 흥미로운 성경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와 너무 비슷한 구석이 많은 인물이기도 하죠. 저는 이 야곱 이야기인데 야곱의 인생의 그 드라마틱한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같이 공감하고 뭐 그렇게 그런 식으로 흘러가지는 않을 것 같고 제가 주목한 것은 자 야곱 인생이 왜 성경에 기록이 되었을까 했을 때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야곱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 즉 야곱 인생에 많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취사선택에서 여기다 기록한 이유는 그의 인생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들의 하나님인 거예요. 시대와 문화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야곱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도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야곱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로 충분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나님의 흔적을 찾고자 하는데 첫 번째 주제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오늘 설교 주제. 하나님의 선택. 네. 하나님 선택. 다른 말로 하면은 밑에 영어로 보면 후회 없는 선택.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후회 없는 선택. 자, 그래서 이제 시작을 이렇게 해볼까요? 자, 야곱 이야기의 출발이 어디에서 하느냐? 야곱이 태어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짧게 한번 설명을 다시 한번 드려보면, 자,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자, 야곱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할아버지는요? 아브라함이죠. 증조할아버지는요? 이건 농담으로 물어본 겁니다. 모르셔도 돼요. 예, 할아버지까지만 아시면 됩니다. 자,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야곱이에요. 그 유명한 3대에 걸쳐서 성경에 두고두고 기록된 이 야곱. 야곱의 아버지 이삭. 이삭이 아내인 리브가와 결혼했을 때 나이가 40이었어요. 물론 오늘날 40하고는 다른 개념인데 그 당시는 굉장히 오래 살았기 때문에 200년 넘게 살았기 때문에 뭐 40이라고 해서 지금과 같은 나이로 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40에 결혼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무려 20년 동안 아기가 안 생겼어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21절을 보니까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뭐 하지 못해서요? 임신하지 못해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한 번만이요? 두 번만이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0년 내내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5년 정도로 해. 5년 동안에는 기다려봤을 것 같아요. 우리 상상해보면. 근데 5년 지났는데도 안 생기니까 그때부터 아마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달라고. 아이를 달라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20년 만에 그 기도를 들으셨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다. 그리고 리브가는 임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브라함 이삭 그때 아브라함도 살아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온 집안에 경사가 난 거죠. 기다리고 기다린 손주가 태어난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 딸이 일찍 시집 갈까봐 굉장히 무서웠었는데 또 요즘 또 안 갈까봐 무서워요. 저도 나이가 어느 정도 돼가지고 좀 지나면은 딸이 결혼만 하면 예, 손주가 생길 수 있는 나이가 된 걸 보니까 이 마음이 공감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아버지로서 얼마나 기뻐했을까. 또 아버지인 이삭은 이 임신을 하는 아내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 교회, 우리 집을 축복하시는구나. 그렇게 기분 좋게 몇 달을 지나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리브가가 배가 아프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가장 많이 놀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남편인 아버지인 뭐 시아버지 아브라함과 남편인 예, 이삭이겠죠. 엄청나게 고민했을 것 같고요. 기도를 많이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라 다를까? 자, 22절을 보시면 그의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싸웠대요. 이것은 객관적으로 말한 거예요. 싸웠다. 그러나 당사자인 산모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예. 배가 아팠으니 어떤 느낌이겠어요? 이러다가 유산하는 게 아닐까?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면 바로 초음파 검사해보면 되는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뭐 수천 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배가 아프면 이건 큰일 난 것이죠. 어떻게 얻은 아이인데 유산될까봐 벌벌 떤 거예요. 자, 아내 리브가의 임신을 위하여 누가 기도했어요? 남편이 기도했어요? 리브가가 기도했다는 말은 안 나와요? 물론 기도했겠지만 안 나와요. 근데 이번에는 누가 기도합니까? 이삭이 기도하지 않고 리브가가 급하니까 하나 옆에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럴 경우에는 어찌할까 하고 여호와께 물어봅니다. 이게 영어 성경 같은 거 보면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까 무슨 일이 내게 벌어졌습니까? 아니라 하나님 이러다가 내가 아이를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큰일 났습니다. 살려주세요. 아우성을 쳤어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단순히 그냥 한번 여쭤보는 게 아니라 정말 목숨 다해서 모든 전력을 다해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죠? 자, 이 3절을 보세요. 응답하시는데 괜찮아. 문제없어. 너 아이도 다 건강하게 태어날 거야. 이렇게 하면 해줘도 땡큐인데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이 너무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너의 태 중에 누가 몇 명이 있다고요? 두 명이 있다고요. 리브가가 알았을까요? 저는 몰랐다고 봐요. 왜요? 지금은 알 수 있죠. 초음파로 검사하니까. 근데 그 당시는요. 몇 명인지 어떻게 합니까? 나와봐야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배가 더 컸으니까 매상을 할 수 있어도 짐작만 하지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너의 태 중에 두 아이가 있다. 얼마나 겹경사입니까? 20년 만에 낳았는데 아들이래요. 요즘이야 뭐 아들과 딸과 상관없지만 예, 저는 첫 딸 낳아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모릅니다. 예, 제가 결혼했을 때 저는 정말 첫 딸을 낳기를 원했어요. 왜 그런지 알아요? 저희 집안이 사형제예요. 딸이 없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어머니 놀립니다. 딸도 못 낳은 엄마라고 막 농담을 해요. 딸이 그렇게 그리웠어요. 그런데 첫째, 제가 장남이고 결혼해서 첫 딸을 낳았으니 제 딸이 얼마나 사랑을 받았겠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딸처럼 4년을 키웠어요. 제가 유학 오기 전까지 4년을 그냥 그 아이를 업어 키우셨어요. 자기 딸처럼. 그래서 지하철로 데리고 가면은 할머니라 안 물어보고 딸이에요? 이 어머니는 너무너무 그게 기분이 좋으셨대요. 그런데 지금은 딸이 그렇게 좋지만 옛날에는 누구를 좋아했어요? 예, 아쉽지만 아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아들도 두 명이나 생겼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렇게 기뻤는데 그 뒤가 이제 뭔가 찝찝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이 이제 직접적으로 개입한 사건이 된 거예요. 자, 두 아이가 태중에 쌍둥이로 태어나는데 둘째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둘째가 된다라는 말을 이 아이들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첫째가 아니라 둘째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왜 첫째를 놔두고 둘째를 선택하시는가. 그래서 첫 번째 주제, 하나님의 선택. 우리 하나님의 선택을 이제 깊이 들어가 볼 텐데요. 하나님이 선택하시는데 그게 신비롭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예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비로운 거죠. 인간의 머리로 계산적으로 따져도 안 되는 영역으로 넘어가면 신비롭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신비로운 거예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당연히 이 당시 문화로는요, 장남이 장자권을 이어받고 당연히 집안의 모든 것을 다 이어받는 사람이 장자예요. 차남은요, 둘째로 태어난 이후로 아무런 권한이 없던 시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를 앞에 세웠어요? 차남을 장남 앞자리에 세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걸요,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이삭이었어요. 이삭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삭이 뭐라고 한지 알아요? 그 뒤에 바로 그 뒤에 보면 애들이 좀 자라는 가운데 이삭은 누구를 사랑하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장남입니다. 그러면요, 엄마는요, 차남을 사랑합니다. 집안이 난리 났습니다. 똑같이 한 방에 가야 되는데 이삭은 장남, 리브가 엄마는 차남. 그럼 누가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반응한 거예요? 리브가 엄마가 더 합당하게 반응한 거죠. 이삭은요, 하나님이 차남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용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에서를 챙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집안이 불편해진 것이죠. 아빠는 장남만 신경 쓰고 엄마는 숨어서 차남만 신경을 써주고 이게 이 집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편하고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한 집안을 통째로 흔들어버릴 정도로 하나님의 선택은 획기적이었던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조금씩 우리가 알게 될 텐데, 두 번째는 자, 장남과 차남. 그 당시 문화로서는 장남이 모든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선택하셨다고요? 차남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이삭과 리브가 심지어는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신 것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선택이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함을 온 가족에게 다 알려준 것입니다. 또 하나 기억할 것은 23절을 보시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고 작은 자가 큰 자보다 더 강하고 누구에게 축복이 쏟아진다는 이야기예요? 둘째에게 축복이 쏟아진다는 이야기. 얘들이 태어나기도 전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태어나기도 전에 있는 아이 중에 한 아이, 그것도 둘째인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그럼 우리 보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겁니까? 첫째인 에서가 아니라 둘째인 야곱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동정심이라는 게 있어요. 이 에서와 이 야곱을 보면 사람들이 마음에 자꾸 동정심이 생겨요. 누가 불쌍해 보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에서가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받은 야곱, 선택권에서 제외된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한 거에 대한 축복을 보지 않고 자꾸 누가 자꾸 눈에 밟혀요? 에서가 눈에 밟히니까 그 본문을 보면서 은혜가 안 돼요. 왜 야곱을 선택해가지고 집안에 분란을 일으킬까? 에서가 뭘 잘못했다고 태어나기 전에 에서는 제끼고 누구를 선택하셔요? 야곱을 왜 선택하셨을까? 여기에 자꾸 불편해지니까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로움을 못 보고 자꾸 뭐만 보는 거예요? 불편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볼 때 은혜 받는 성도와 은혜 받지 않은 성도의 차이가 거기에 나옵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요, 은혜 받을 곳만 찾아다녀요. 성경을 보더라도. 근데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이요, 꼭 그런 쪽으로만 시비를 거세요. 성경 공부하면 꼭 그래요. 이건 뭐 이건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꼭 왜 이렇게 차별대우 하십니까? 이 미국 사회에서 차별대우면 얼마나 디스크리미네이션, 이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보면 하나님이 왜 선택을 이렇게 강력하게 보이셨는지를 우리가 놓친다는 거예요. 자, 그런 거 다 잊어버리시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찬양일지라도 그가 축복의 길을 간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누가 선택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까. 그게 바로 오늘날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로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것을 마지막에서 확인을 하실 거예요. 자,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서 이걸 어떻게 바울이 해석했는지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면 기가 막히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여기까지만 읽으시죠.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기 전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어디로 시간을 어디로 어디까지 소급시킵니까? 장세 전에. 인류가 만들어지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에 지금 우리를, 현재인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 바울이 깨달은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거라고. 그래서 1장 3절을 보면 이런 식으로 반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왜 하나님이 둘째인 야곱을, 아무 잘못도 없는, 왜 에서는 제끼고 왜 둘째인 야곱을 선택하셔서 온 이 집안 전체를 힘들게 하고 우리도 좀 불편하게 만들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나를, 예수 믿는 당신을 선택하셨으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선택의 신비로움을 아는 성도는 찬송하는 목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불편한 우리의 질문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선택의 기준과 이유.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자, 질문을 던집니다.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왜 야곱을 선택하셨을까요? 속으로 이렇겠죠. 하나님 마음대로. 네, 하나님 하고 싶으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원했다가 토를 달아? 아니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선택의 이유와 우리가 생각하는 선택의 기준과 이유와 너무 동떨어져 있으니까 이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자 보세요. 직장에서 직원을 뽑아요. 직원을 뽑을 때 어떻게 뽑습니까? 사장 마음대로 뽑는 경우가 있죠. 독재하는. 그러나 일반 회사는 어떻습니까? 공고하지요. 이런 이런 기준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런 절차를 정해서 뽑겠습니다. 그런 나이 제한도 있고 학력 제한도 있고 경력 제한도 있고 막 여러 가지의 요소가 다 나와 있어. 그럼 거기에 맞춰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경쟁이 너무 심해요. 한 명만 뽑아야 되는데 100명이 모여 있어요. 다 뽑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다 기준이 100명이 다 맞아요. 한 명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기준을 정해서 또 뽑습니다. 줄여서 맨 마지막에는 가장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 한 사람이 뽑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 어떻습니까? 안 뽑힌 사람은요? 억울하지 않죠. 그래, 정당하게 뽑았지. 나는 안 됐지만 된 사람은 너무 좋겠다. 이렇게 하고 수긍하고 넘어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하신 기준이 뭘까요? 23절 봅니다. 이 본문 제가 지금 몇 번 봤죠? 여기에 기준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야. 근데 여기에는 선언만 나왔지 기준이 없어요. 이유도 없어요. 이삭과 레브가와 또 할아버지인 아브라함도 하나님 이유가 뭡니까? 왜 첫째가 아닌 둘째입니까? 애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왜 둘째를 선택하십니까?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하나님은 묵묵부답이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장자를 에서를 챙기고 리브가는 타남을 챙기고 하나님이 이유를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다 어그리해서 수긍하고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지 그래 맞아 라는 답을 주셔야 되는데 답을 안 주신단 말이에요.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근데 기가 막힌 곳이 있어요.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뭡니까?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이 말라기가 쓰여질 당시에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먼 옛날 이야기예요. 먼 옛날 이야기요. 그런데 그때를 그때 기록에 남아 있거든요.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런데 내가 그러나 내가 야곱을 선택했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다고 그래요? 사랑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이 에서를 사랑하지 않고 야곱을 사랑해서 야곱을 선택하셨대요. 속이 시원하십니까? 불편하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사랑받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편한 이유는 누구 때문에 불편한 겁니까? 사랑받지 못한 사람에 대한 동정심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그럼 사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냥 좋은 거예요. 사랑해 주신다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성경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보시란 말이에요. 좀 더 구체적인 예 하나 더 드릴게요. 신명기 7장 7절과 8절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출애굽시킨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다면 조건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국력.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셨지. 인간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제일 이해가 되는 게 뭡니까? 아, 이런 조건이면 우리가 이해해. 그런데 그 뒤에 내가 단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했어. 이 부분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해집니다. 왜요? 주도권이 누구에게서 누구로 옮겨온 겁니까? 선택받은 사람의 조건에서 선택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바뀌어버리니까 누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선택받는 사람들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많은 교회 신자들이 지금도 불편해하는 대목인 거예요. 기준을 안 바꿔요, 기준을.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1부터 10까지 기준을 정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거기다 맞춰서 그 기준을 내가 충족시켜주면, 선택해주면 오케이,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1부터 10까지 조건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딱 하나입니다. 내가 사랑한 사람을 나는 선택해. 동의해요 아니요 이렇게 안 물어봅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 동의 안 구합니다. 선언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선택한 거야. 자, 이것을 로마서가 이렇게 풀어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기의 사랑.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야. 나의 사랑을 봐. 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 우리에게 조건을 주셔서 그 조건을 우리가 충족시키면 선택하시고 아니면은 버리세요. 그럼 우리가 어그리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아니었어요. 아니다. 너희에게 조건을 거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한 이유로 내가 너희를 선택할 거야. 그런데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한지 알아? 무슨 희생을 감수했어요?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으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조건이 뭐냐?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답변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무슨 수모를 겪으셨고 무슨 수고를 하셨으며 얼마나 기가 막힌 희생을 하셨는지를 보면 여러분과 제가 누구는 사랑하는데 왜 누구를 안 사랑해요? 하나님 무슨 자격이 있다고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하고 누구는 천국 보내고 누구는 지옥 보내요? 나 그럼 나도 나 천국 가고 나는 내 가족과 함께 난 지옥 가겠어요? 뭘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엄청난 이루해야 인간이 해낼 수 없는 인간이 충족시킬 수 없는 하나님만이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충족시킬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누구 보고 감동이 되라는 것입니까? 이 사랑을 받아 드린 사람들은 다른 소리 안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단지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내게 자랑할 요소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맨 앞줄에 우리가 아직 뭐였을 때 그래요? 죄인 되었을 때.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못났으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으면 이런 나를 살리려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희생하셔서 모든 걸 내걸고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니 그 사랑에 감격스러워서 누가 뭐라 하든 간에 우리는 뭐에 올인하게 돼 있는 거예요. 무엇에?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준 이 하나님 한 번만 바라보고 그저 겸손하게 그저 낮은 자세로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루하루를 예배당에 와도 감사하고 여기서 작은 거 하나 섬겨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하나에도 감사하고 나에게 호흡할 수 있는 힘만 주셔도 감사하고 나에게 걸을 수 있는 힘만 주셔도 감사하고 나에게 내일을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도 감사하고 뭐만 나올 수가 있어요? 뭐만 나와요 우리 안에서? 그 사랑에 감격한 사람의 지극히 당연한 자랑이 아니라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안 사랑했대 이런 논쟁에 휘말리는 게 아니라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저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나오는 거예요. 세 번째 주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택에 대한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누구의 선택에 대한 존중이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존중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에는 뭐가 없어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선택을 하면 결과가 있습니다. 자, 결과를 놓고 사람들은 설왕설래합니다. 평가합니다. 그렇게 선택하니까 그런 결과 나왔지라고 비난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고 에서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야곱이 완벽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이 칭송받을까요? 비난받을까요? 칭송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이걸 내다보시고 야곱을 선택하셨구나. 아, 우리가 못 본 걸 하나님이 보시는구나. 역시 하나님이셔. 그러면 딱 좋겠는데. 여러분, 성경이 앞으로 이제 야곱 이야기 볼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좀만 읽어보세요.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아니, 겨우 이런 사람을 선택을 하셔놓고 선택하셨다고요? 아니, 이런 사람을 사랑하셔놓고 내가 너희를, 너희 야곱을 내가 사랑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다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선택에서 불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놓고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수용자의 입장에서 받았으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안 받았으면 하나님 나 좀 선택해 주세요라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배달해야 될 죄인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 선택 진짜 옳은 거예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선택하세요 하나님? 교회에서 가끔씩 듣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을 하나님 예수 믿게 하셨을까? 교회의 실망스러운 모습 보면서 어떻게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야? 개인 신앙인들의 못된 행실, 이기적인 모습, 아, 저렇게 거짓말을 반복되면서 교회가 오르면 회개하고 아, 하나님 하는 자꾸 하는 그런 사람은 아이고 어떻게 저런 사람을 선택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하나님의 선택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선택했다는 것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집니다. 감격하기 뭘 감격합니까?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자랑스럽습니까? 하, 굉장히 그럴듯한 사람들이 다 교회 와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도 막 하, 그래요. 명문대 나오고 뭐 모자랄 것이 없고 너무 젠틀하고 뭐 사람들이 너무 다 칭송해주고 역시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오니까 교회가 빛나지. 자, 하나님이 빛난 거예요? 그 사람이 빛난 거예요? 솔직해지자고요. 누가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당황하기가 곤란하시죠? 아직 못 넘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존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아직도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자꾸 무엇으로 봐요? 왜 이런 사람이냐고요, 하나님.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동의할 만한 사람을 선택해 줘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면은 다 박수 쳐주면서 역시 하나님 이런 사람 선택하셨지. 하나님은 그런 소리, 그런 칭찬 드리려고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그랬다면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선택하지 않지요. 언제 우리를 선택해요? 완벽한 사람을 만들어 놓고 선택하셨겠죠. 근데 왜 형편없는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래놓고 하나님의 선택에는 후회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셔놓고 평가는 이 보잘것없는 인간, 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그 형편없고 무가치하고 미련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을 선택해 주셔놓고 내가 선택한 사람 이 사람을 봐라 하고 세상에다가 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에게 사람들이 감탄해요. 아니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구해를 놓고는 우리 앞에 내세웁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평가하고 손가락질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밀어붙이십니다. 내가 선택한 사람이 야곱이야. 내가 선택한 사람이 죄인이야. 내가 선택한 사람은 세상에 봤을 때는 형편없고 미련한 사람일지라도 내가 선택했어. 이 말은 무엇을 말해주고 싶은 것일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을 지신다 안 지신다. 이걸 발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사람은 내가 끝까지 영원까지 내가 책임지겠어.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는 자식들 버리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다 손가락질해도 그 부모가 그 자식을 품에 안습니다. 그래놓고는 어떻게 말합니까? 이건 내 자식이야. 내가 책임지겠어. 내가 책임져. 나에게 돌을 던져. 이게 엄마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곱을 선택해놓고, 아니 야곱 같은 인간을 선택해놓고 하나님 뭐 하십니까? 막 돌을 던집니다. 막 돌을 던져요. 야곱 같은 사람 선택했다고 하나님 뭐합니까? 돌을 다 날리시면서도 뭐합니까? 나는 야곱을 버려요? 안 버려요? 안 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선택에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진짜 선택받은 사람인데 나를 서서히 뒤졌더니 이렇게 형편없는 나를 하나님이 왜 선택하셨을까? 근데 물어봐도 물어봐도 하나님은 답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아니 왜 이런 나를 사랑하세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왜 사랑하세요?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내가 너 책임질 거야.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멋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기가 막힌 말을 기록해놨어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걸 이렇게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자기의 선택을 끝까지 책임지신다 아니신다? 책임지신다. 여러분이 선택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 받으셨습니까? 부족하도 미련해도 어리석어도 사람들이 손가락 쓰니까 하나님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돌을 다 맞으시면서도 나 너 안 버려. 나 너 선택한 건 나 후회 안 해. 내가 너 끝까지 책임질 거야. 이게 여러분과 저희입니다. 이번 주간 이렇게 이 믿음 갖고 주님께 감격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선택을 조금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의 무한한 책임이 느껴집니다. 이런 우리를, 잘난 것도 없는 우리를, 아니 죄인인 우리를 왜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욕을 먹으시는지.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다른 이유를 하나 제시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감격해하고 행복해하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택 감사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믿고 이번 주도 행복하게 살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